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량이 서방과의 핵 합의에서 규정한 300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IAEA 사찰관들이 이란 내 사찰을 원하는 핵시설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포함해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 합의 준수에 대해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발표된 첫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곧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어제 프랑스와 영국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장관은 회담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제협약인 이란 핵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오늘 저녁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걸친 이번 순방 중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방문해 무역과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무역에 열려있지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며 순방 결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북한 문제와 무역과 관련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군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측 추격조는 어제 차량을 몰고 판문점 JSA를 통해 망명하던 북한군 병사를 향해 최소 40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 병사는 최소 6곳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병사가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인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왔으며 도중 차량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차량을 버리고 계속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적어도 53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8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 하루를 지진 피해자 추모일로 공식 지정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북서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자국민 7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스티븐 보이드 차관보는 어제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한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찰에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클린턴 전 장관의 비밀정보 취급에 대해 조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그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7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클린턴 재단을 조사할 특별검사 지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미한 양국 합동군사훈련은 영내 안정을 위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게리 로크 전 미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또 좌시하지 않겠다며 현장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 the aim of returning to serious and meaningful negotiations.
캐켄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지난 60일 동안 도발하지 않은 것을 대화로 이어질 긍정적 신호로 간주하느냐는 D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60일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는 조세빈 특별대표의 생각이라면서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60일 조건이 국무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겠다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고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거나 휴전협정에 따른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낼 핑계를 찾고 있지도 않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운반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들이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을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좌시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ld's worst violators of human rights, inflicting immeasurable suffering on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명시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며 국제 인권 감시관에 제한 없는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ncluding those reflec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 행동은 평화적 해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그들의 국가 목표인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든지 아니면 자국민을 계속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만들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영내 안정을 위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를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핵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론 타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군함과 비행기, 잠수함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벌인다며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미국과 한국군의 합동군사훈련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전쟁 장비가 사용될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대사는 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전쟁 장비를 들여오는 전쟁 연습을 하며 미처 날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인 미국의 핵전쟁 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유엔 헌장 99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주목을 받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 해군은 11일부터 동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은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함과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함 11척, 한국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7척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이번 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이 내년 2월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분쟁과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로 예정된 장애인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기간에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 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52일 동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건데요.
네.
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4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예.
이 결의안의 공식 명칭은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결의안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그 결의처럼 뭐 대북제재 결의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유엔 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유엔이 이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건 지난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때였는데요.
네.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기간에 전쟁을 중단했던 전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의안은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매 2년마다 채택돼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결의안이 뭐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내년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현실에서 비록 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두 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분쟁과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결의안에 한반도 상황을 감안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수와 관계자 등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의 안전한 통행과 참여,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평창올림픽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개최 올림픽의 시작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스포츠와 여타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구속력이 없는 그런 결의안인데 북한이 준수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북한이 올림픽 기간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 북한은 불참할 것이고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는 일부 나라들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객도 대거 유치한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을 포함해서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동의했고요. 또 아직까지 올림픽 휴전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이 2월에서 3월 사이인데 이때는 미군과 한국군이 연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그 시점과 또 겹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 무렵에 연례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요.
예.
이 훈련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긴장 완화 여부의 핵심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훈련의 일정이나 규모 조정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북핵 국면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인데요.
예.
마침 설 연휴가 올림픽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결의안의 취지를 뭐 잘 살릴 수 있을지 결국 상당 부분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 입장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혹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합니까?
예, 북한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출전권을 얻지 못해서 불참했는데요. 이번에는 남녀가 한조가 돼서 겨루는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예.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참가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번 결의안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평화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며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 또 국제사회 유엔의 결의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게리 로크 전 미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로크 전 장관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데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뒤 또 2021년부터 2014년까지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이 게리 로크 전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를 이번 순방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t's too early to tell. The reports are that he's had good meetings with the various leaders of the region.
지금 말하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좋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대화와 개인 간 소통은 아주 중요하며 이것을 대신할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에서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시간이 아직 다 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또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대북 수사를 자제한 것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don't think anyone should have expected a major announcement public.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이나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합니다. 미중 양측이 평화적 해결 의지나 대북 제재 이행을 재확인한 건 좋았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북한과의 무역 단절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두 정상 간의 이른바 구두 약속 등이 있었을까요?
When President Trump met with President Xi early on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t Mar-a-Lago. President Trump said that he woul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라라고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도한 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혼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능력에 회의적입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입니까? 무역 문제입니까?
Well, those are the two big issues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right now. Obviously, America's national security.
두 사안 모두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북한은 불안을 초래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는 매우 무자비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지난 20년 동안 극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고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규정한 법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일자리와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양측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측과 이 북핵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Well, he linked it during their meeting in Mar-a-Lago, and of course, China was not able to, as President Trump hoped, solve the North Korea.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들은 현재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이런 무역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 건가요?
I think that well first of all calling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would have defied logic because
먼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칫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승자도 없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관측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큰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에게 북핵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He certainly was very complimentary of President Xi as well as China and the Chinese people. Quite a departure.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생각하면 확실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칭찬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면서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받지 못한 전례 없는 의전을 베풀었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또 중국은 1대1로 계획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과 시 주석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측면에서 시 주석이 국제적인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걸까요?
China has made some suggestions on how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how to restart negotiations, but the United States has rejected.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지난 10수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같은 걸까요?
Well, so far it has taken actions against very small banks in China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So China is
지금까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아주 작은 중국 은행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정권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단순히 북한 주민들만 어렵게 할까요?
아시아 순방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이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하는 걸까요?
I don't see the less inflammatory rhetoric by President Trump as signaling a change in the approach.
트럼프 대통령의 누그러진 수사가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고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항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적대적인 역할을 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지금 대북 접근법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를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미북 간 대화 시작이 가까워진 거라고 보십니까?
Well, all of these words are encouraging, but whether it means what it means is unknown, and I don't think we should try to speculate and predict.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대화의 시작을 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의 발언을 바탕으로 섣부른 회의나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기대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끝났습니다만 이 뭔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I think the most critical thing we can take away from the trip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is the president's statement that there is still time to solve.
저는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꽤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유효하다고 말하는 틸러슨 장관, 또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혼합된 신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그것을 바란다면 외교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대북 발언을 꼽으라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리 로크 전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평가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극적인 탈출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북한군이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을 향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병사는 VOA에 북한군 신병들의 충성심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이 군대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14일 전날 북한군 군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망명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이 망명을 막기 위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1명이 차량 집차 차량을 돌진하여 하차한 다음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이때 15시 14분에 이동이 식별되었던 3명과 적 4초소 방향에서 증원되었던 1명, 즉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군 4명이 AK-15총과 권총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군인을 구출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몸에서 AK-15총탄과 권총탄 5발이 나왔다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며 AK-15총탄을 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망명한 북한군 군인은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 군인이 하전사 군복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망명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 교전 수칙에 관한 논란이 한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14일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교전 수칙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욱 합참 작전 본부장은 의원들에게 공동경비구역 교전 수칙은 한국군 초병에 대한 위해 여부와 위기 고조 등을 동시에 판단해 대응한다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군에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감시만 하고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SA에서 우리 MDL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국군이 북한군에 응사했다면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부상이 덜 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교전수칙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 대응사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한국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앞서 14일 보도자료에서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고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합참은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탄 장소가 어디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응사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을 추가로 위반했다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몇 년 전에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출신 정대현 씨는 14일 VOA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호 사격이 오히려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군인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엄호 사격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엄호 사격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군 넘어오는 기순 영사로서는 굉장히 넘어오기 전까지 아무래도 적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막 총을 쏘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좀 넘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힘스럽게 해봅니다. 네.
정 씨는 또 북한군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을 보면 상관의 명령 없이 바로 총격을 할 권한이 있다며 총격을 당한 군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망명을 시도하는 주요 이유는 배고픔과 한국에 대한 동경, 상관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경비구역의 군인은 출신 성분이 아주 우수한 가정의 자녀들이 배치되지만 군대에 대한 신병들의 불만은 출신에 관계없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아직까지 많은 갈등을 겪어요. 네, 이게 과연 10년 동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이 네,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온 친구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어릴 때 넘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아니라 장마당의 의존에 성장해 자신도 장마당 세대로 불린다는 정 씨는 배고픔과 한국에서 보낸 전단을 꾸준히 읽은 뒤 한국 사회를 동경해 망명을 결정했고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네, 굶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밥을 주는데 하루 그 규정 공급량이 800g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그 800g이 다 나오면 군인들이 그 정도로 막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후방 물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한테 마지막에 네, 가야 할 식량이 800g이 아니라 한 많으면 500g 정도? 그것도 뭐 잘 공급되는 거고요. 400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주면서 너희는 다른 중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군대를 여러 번 방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 비교가 안 되죠. 뭐 전투복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든 보급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몽땅 자율 배식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그렇게 굉장히 잘 먹잖아요. 공급 잘 나오고 뭐 한국 군인들은 건빵 같은 걸 뭐 싫어서 막 먹기 싫어서 맛없다고 안 먹더라고요. 제가 군에 가보니까 저희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건빵이 정말 없어서 못 먹고 그리고 딱 정해진 양의 식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그 어린 친구들의 이렇게 배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빡센 군생활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정 씨는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군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보다 북한군이 설치한 고압 전류가 두려워서 휴전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가르치는 거짓 교육, 즉 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은 엄청난 고압이 흐르고 망명하면 정보만 빼낸 뒤 사살한다는 거짓말이 여전히 북한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꿈을 쫓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13일 망명한 병사가 완쾌돼서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한국에 오니까 여기에 오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저한테 만약에 그때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은데 배고픔 따위는 없는 세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군인들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했는데 성과와 함께 비판까지 종합 좀 결산해보겠습니다. 예. 또 연방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하는 10여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해외 일정은 뭐 언제나 세계적인 뉴스였지만 이번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
예.
그리고 19차 당대회에서 국제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겠다라고 선언한 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번 일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요. 전용기에 동승한 이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자평했습니다.
예.
또 정말로 대단한 12일이었다라면서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우리를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하는 규칙이 바뀌었음을 각 나라에 통보한 거라라고 이번 순방의 핵심을 요약했는데요.
예.
앞으로 무역이든 미국과 세계의 안보든 그 결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인터넷 트위터에도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아시아 순방 무역 안보 두 가지 큰 축에서 모두 다 결실을 얻었다 이런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무역 부문 성과를 강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무역하는 이 규칙이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의 만성적인 통상 적자를 줄일 틀을 이번에 마련했다라고 자평을 한 건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같은 이 다자 무역 협정에 미국이 다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순방 기간 동안 밝히고
네.
일본과 개별 자유무역 협정 협상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또 한국에 대해서는 FTA 개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사실을 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또 이번 순방에서 한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이 성사된 것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예. 3천억 달러 경제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일본에서는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추가 구매 논의를 진행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이어서 방문한 한국에서는 750억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유치했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양국 정상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총액 2,500달러가 넘는 이 투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계약 서명 행사 직후에 중산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과의 경제협력 사상 최대 규모고 세계 경협 역사에도 신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비판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체결한 계약들은요. 금액만 놓고 보면은 유례없는 수준이긴 한데요. 뭐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서 이 서명식만 다시 한번 치렀을 뿐이고 게다가 행사에서 서명한 문서는 이 양해각서들이어서 사업 이행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첨단 무기 판매 논의도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중요한 발표를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내일 중대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네.
무역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은 발표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ABC 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요.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각국 정상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무역 분야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 대한 조치 등이 발표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통상과 무역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북한 문제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의제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보다 세련된 접근법으로 이전보다 세련된 접근법으로 성과를 얻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예.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처럼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렬한 어휘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만을 절제된 방식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당사국에서 내냈다는 겁니다.
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당사국들과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진 못했지만은요.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시진핑 주석과 공유했고요.
예.
한국에서는 한반도 현안에 한국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의를 절대 건너뛰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대북 압박 국면 공조를 강화하는 게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크게 비판받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필리핀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걸 놓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자 아시아 순방 결산 기사에서요. 트럼프는 무역과 테러,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발언에 집중한 반면 이 지역의 만성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여러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그 현지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예.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마약 용의자를 재판 없이 처형해온 실태를 짚어내지 않은 점들 비판한 겁니다.
네.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에게 로힝야 난민 사태 수습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인데요.
예.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그 전임 미국 정상들의 행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나왔군요.
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차관보가 하원 법사위원회 로버트 군라티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서한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서 하원 법사위원회가 그간 요구한 문제들을 조사할지 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의혹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항목은 이 기업 우라늄원의 매각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는데 이걸 연방수사국이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해고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유출했는지 여부 등인데요. 군라티 위원장은 지난 7월 법무부 측에 이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다른 건으로 이미 특별검사를 임명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법무부 특별검사팀이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군라티 위원장은 다른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보이드 차관보가 어제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은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예하 고위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새 조사가 필요한지, 현재 조사 중인 문제들에 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또 조사를 감독할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차관에게 보고하고 조언하라고 명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서한에 나온 여러 의혹들 가운데 특히 우라늄원 매각과 관련돼서 힐러리 전 장관이 연루됐다라는 이 의혹,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원자력공사가 우라늄원이라는 캐나다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 매각 작업에 관여해서 특혜를 줬고 또 이 기업이 클린턴 진영에 돈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예. 캐나다 회사를 러시아 회사가 인수한 것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회사는요. 미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미국 우라늄 생산량의 한 20%를 이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회사를 러시아가 인수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을 러시아로 빼돌리거나 미국의 우라늄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라늄원이 클린턴 진영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걸로 드러났는데
예.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우라늄원 매각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특혜를 줬을 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클린턴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왜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는지 실망스럽다면서 연방 법무부와 세션스 장관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로 수세를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뭐 이른바 물타기하겠다라는 의도란 지적인데요.
예.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이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대선에서 진 대통령의 정치적 적수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독립기관인 법무부의 위상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모두 떨어집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엔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5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6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 영하 2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곳에 따라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5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웅기 아침에 영하 5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역시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서방과의 핵 합의에서 규정한 300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IAEA 사찰관들이 이란 내 사찰을 원하는 핵시설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라크 핵 합의 준수에 대해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발표된 첫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곧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어제 프랑스와 영국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장관은 회담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제협약인 이란 핵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오늘 저녁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걸친 이번 순방 중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방문해 무역과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무역에 열려있지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며 순방 결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북한 문제와 무역과 관련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군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측 추격조는 어제 차량을 몰고 판문점 JSA를 통해 망명하던 북한군 병사를 향해 최소 40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 병사는 5에서 6곳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이 병사가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인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왔으며 도중 차량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차량을 버리고 계속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적어도 53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사망자 외 부상자도 8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 하루를 지진 피해자 추모일로 공식 지정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자국민 7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스티븐 보이드 차관보는 어제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한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찰에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클린턴 전 장관의 비밀정보 취급에 대해 조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7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클린턴 재단을 조사할 특별검사 지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 사설 이메일 서버를 구축해 이를 통해 국가기밀을 통한 공문서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불기소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